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비참함과 절망적인 결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죄 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사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삶은 언제든 꺼져버릴 수 있는 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삶이 아니라 고도의 위선이고 가식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삶일 뿐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지식일 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직도 전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않고도 수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죄사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소망 없는 죄인으로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온 군중이 그에게로 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시몬의 집에서 바닷가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예수께서 자리를 옮기신 것은 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과에는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펼쳐져 앉아있고 호수 위에 떠있는 배 위에 주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게 되면 예수님 뒤에서 호수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저 언덕 위에 높이 앉아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무리가 언덕 위에 앉아있고 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등에 업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 소리가 저 꼭대기까지 작은 속삭임까지도 다 들린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주님은 그래서 종종 갈릴리 호수가에서 때로는 배 위에 오르셔서 육지를 향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주님께서 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복음을 설교하셨던 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설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보다 언제나 무리들 앞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복음을 열심히 설교하시고 강론하시기를 더 좋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를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곳에 두지 마세요. 오직 진리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면 그 믿음도 결국 바른 구원과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것을 주님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만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부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자, 이제 성경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그의 집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많은 세관원과 죄인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관복음 모두에 정확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자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정확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마태라고 나오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열두 제자의 명단에도 세리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어 마태가 바로 레위라는 것을, 레위가 마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가 후에 마태로 개명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리였을 때 레위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그가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아마도 그는 마태, 매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시다가 그 길가에서 레위를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레위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과 오늘이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운명적인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길로 접어드신 것이죠. 어디에 있든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든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자이든 간에 주님께서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날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회당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법정에서조차도 증언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허락받을 수 없는 부정한 자들로 간주된 자들이었습니다. 살인자와 강도보다도 더 악한 자로 유대사회에서 취급을 받았던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 업무를 청부받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일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이나 이자를 통해서 착취를 일삼았고 로마의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돈을 착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그 당시에 누리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세관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판매세, 관세, 무역세 등등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는 그날도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레위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레위를 말씀하기 전에 성경에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보시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레위를 주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 아주 주의 깊게 그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해서 매우 특별하게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주목하신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목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목해서 보셨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들을,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자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모두가 싫어하는 자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가 선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할 만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었고 그는 황금을 숭배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고 있었던 악인이었습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여겨지던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행위와 삶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값없이 주려고 했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바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들을, 악인들을, 예수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던 추악한 자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의 선택과 결과를 통해서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결정과 의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발로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신앙의 마음과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나오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신앙의 모든 문제는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신앙 태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듭난 죄인들의 공통점은 자신은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여기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임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혀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일 뿐입니다. 도저히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그런 것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정직한 자기 인정과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 간에 그는 아직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자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이것을 깊이 인정하고 인식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진실되고 생애적인 고마움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는 것과 택하심을 입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구원의 의미를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세리를 제자로 불렀을까요? 우린 깊이 이 주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 이것은 유대 사회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랑스러운 사람을 자기의 친구로 삼고 싶어 합니다.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 뛰어난 자를 선발해서 자기의 제자로 삼고 그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스승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나 지적 수준이나 물질적인 여유로움 등의 이런 형편이나 조건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관계를 맺음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악명 높은 레위를 하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많은 직업 가운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직업의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어떤 피부색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복음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조건을 보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를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택하심일 뿐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노력 같은 것들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사람의 평판과 선입견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의사인 누가도 부르셨지만 극혐의 직업인 세리였던 마태도 레위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누구도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여보시오,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교회 나오지 마시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런 인생을 살아온 자는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세속의 사악한 독재자들과 권력가들에게까지 복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축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오늘도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치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있었기에 구원 얻을 무슨 남다른 조건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어서 개혁파 신앙의 후예들이 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 밖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바른 신앙 그런 건 뭔지 모른 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에 관해서 전혀 무지한 채로 그렇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현세 기복적이고 혹은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채로 나 중심에 내 자신만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이기적 사랑과 오만무례하게 그지없는 그런 무지하고 교만한 삶을 내 마음대로 교회 안팎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어떤 모습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었던 그런 그릇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 따름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참된 진리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른 신학과 교리를 통해 분별력을, 통찰력을 갖게 하셨고 무엇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경의 올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었던 천박하고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참 진리와 구원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 안에 아무런 희망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던 자를 주님은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믿음 안으로 예수 앞으로 그 십자가 언덕 밑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 풀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자격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운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을 뿐인데 성도가 어떻게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그의 영혼을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일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타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은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자에게 임합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부르실 자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오던 모든 삶이 쓰레기와 같은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복하게 만드십니다. 신앙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닌 것은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그릇된 동기와 이유와 목적으로 종교 생활에 얼마든지 심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형태의 그릇된 신앙이란 말이죠.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모두 들통나고 그가 무너져버리게 되고 믿음처럼 보이나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과 무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파산 선고를 내린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철저하게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보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절망을 선언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일 뿐임을 지적하는 복음입니다. 제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그 복음을 통해 벌거벗겨지고 뭐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상식과 교양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나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오늘까지의 삶이 총체적으로 틀렸다고 여기고 자신이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이 정답이고 자신만이 참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복음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그 고개를 들게 합니다.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항상 자신이 보이지 않고 타인들의 허물과 부족만 보입니다. 자신은 옳지도 정직하지도 바르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옳고 그름의 가치에만 몰두하고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숭고한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한계와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완전히 자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는 언제나 자기가 자신을 날마다 자랑하고 자신을 스스로 견고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 앞에서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은 자신의 존재를 끝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고 삶에 전혀 고난과 고통과 결핍과 시련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신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오늘의 기독교는 영혼들을 먼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낮추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높이는 그릇된 일로 대부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복음으로부터 사실 더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자들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자들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짓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흉악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여 자기를 더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왜곡되면 예수를 알고 만나게 되므로 죄악된 자신을 발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인정을 받는 것에 언제나 목이 마르게 되는 기형적이고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어떻게 갔느냐, 어떤 복음을 들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해 함으로 진정으로 죄를 참회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보다는 먼저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깁니다. 일을 잘한다고 봉사를 시키고 헌신을 하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일을 잘하면 더 칭찬을 해주고 공동체와 사람들 안에서 이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에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릇된 패단들을 이 시대의 인본주의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어? 당신은 하늘나라의 VIP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높아진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이유가 있습니까? 어? 다른 지체들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할 그런 까닭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최고인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참된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영적 어린아이들을 교회가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를 닮아가는 것보다 자기에게 인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것에 중독된 그릇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이 그릇된 신앙에 오염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한 종류의 믿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주의에 찌든 자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와 사람의 노력으로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믿음이 유대주의 사상이었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랬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게 성령을 통해 준비시키신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세리든 창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당시 유대교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이 같은 행보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거의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믿음이었고 그러하게 자기들의 의와 노력이 언제나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였던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배척을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레위에게 단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복음은 죄인을 부르시는 단 한마디의 명령입니다. 부탁도 제안도 읍소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과 그 결과는 오직 절대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그 순종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자신이 타고 갈 나귀 새끼들을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단 한마디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은 모두 자신에게 굴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굴복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명쾌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 주님의 말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간단한 거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그리스도 사이에는 교감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봅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가 아니기에 주를 쫓지 않고 자신을 쫓고 사람을 쫓고 세상을 쫓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오늘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한 자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잠깐만요 주님 한 자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그 한마디 명령,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는 그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택자에게 임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세리마태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네 살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의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알아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다 예수께 나오나요? 그분이 불러주셔야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 위대한 생애적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주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간절히 고대하시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고 믿는 자,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겐 그것이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있어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버리라고 해서 포기하라고 해서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오실 때 비로소 당신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내 밖으로 몰아내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굳게 움켜쥐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을 세상을 더 바라고 꿈꾸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구원인지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롯의 처. 두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권에서 아직 아는 것이 전무했지만 그 신적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게 됐습니다. 결코 따를 수 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 주를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 듀나미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제자가 됐습니다. 결코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부르심에 우리는 주님을 쫓게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즉시 예수님의 무리들과 더불어서 많은 세리들과 주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그의 집이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두 부정한 돈으로 모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세금을 착취하는 자들의 악의 무리들이 모두 그 집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죄인들이라고 분류한 자들, 이를테면 모든 부정한 직업을 가진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창녀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모두 세리 집에, 이 레위 집에 함께했습니다. 유대 사회가 버리고 멸시하고 포기한 자들이 모두 그날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대상이 어떤 자들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돈과 관련된 가버나움의 모든 부정한 무리들이 모두 다 마태의 집에 모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날 레위 집안의 그 모임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부러워 보였을까요? 와, 셀럽들이 다 저 집에 모였구나. BTS가 왔구나. 이렇게 봤을까? 아닙니다. 쓰레기 집합소. 아, 쓰레기 집합소다. 저 레위 집이 오늘 쓰레기 집합소구나. 이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빠질 수 없는 무리들이 또다시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가 죄인들과 세관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그는 세관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소. 이 장면을 심히 불쾌하게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또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너희 스승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냐? 너희의 스승도 저런 쓰레기 같은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 그들과 동류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고결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자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역겨운 자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 추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는 이 관계는 가족 이상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매우 각별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필요한 자, 구원 안으로 들어올 자들은 성도 여러분, 바로 죄인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하던 때에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벌레처럼 여기던 이름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던 시대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멸시와 경멸과 조소의 대상이었습니다. 영국의 국교도들에게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이름은 쓸데없이 까다롭게만한 아주 재수없는 인간들, 멸시를 당하는 단어였습니다. 퓨리탄이라는 말이.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와 세상 앞에서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자로 여겨지던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덜 떨어진 부류로 취급받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세상에서 VIP가 아니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목받지 못하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인간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레위 집의 잔치 자리는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왜 이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화려한 커리어들을 그 성도들의 숫자를 세상에서 얻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자랑하고 왜 세상을 압도할 권력과 정치적인 힘을 교회가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들이 도대체 복음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온통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교회가 자랑해야 될 바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신 자들은 고상하고 지적이고 아름답고 선한 척, 정의로운 척, 맹목적인 평등과 박애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자 안에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신이 가장 바르다고 믿는 자들을 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들만이 복음을 들을 대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가장 교양 있게 살 수 있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자들은 그들은 복음의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 같은 최악의 악인들이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결하고 교양과 학식을 갖춘 타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아주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복음은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간단한 비유로 주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메시아는 죄인에게 필요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병이 있는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메시아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인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갈망하는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자기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자기가 영벌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는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난 자는 예외 없이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 안에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러한 목마름이 정직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을 죄인들의 영혼 안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살 수 없을 만큼 병이 깊다는 것을 알 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의사를 찾게 되듯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그 비참함에 눈을 뜬 자라야 내 안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깊이 깨달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대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몰아넣어서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몰아넣는다고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여정에 내 자신이 그렇게 완전하게 깨어졌던 경험이 있나? 내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자기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생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알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산산조각나버린 자기 자신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자가 오직 나에게 예수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이 험난한 인생을 지탱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그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이 가장 큰 구원과 성화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자기 안에 어떤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파탄된 자, 파산된 자,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낮아진 것을 힘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것을 힘들어야 합니다. 이게 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 지금 내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지금 상당히 멀어져 버렸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철저하게 낮아짐 속에서, 그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생애적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에 대한 감격도 없고 도대체 나에게 예수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아직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부디 주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진리를 배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그게 의심될 때가 많아요.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 분이 맞나? 정말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저분에게 있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면 진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자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종교 생활에도 확신이 없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렬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왔기 때문에 질이 멸렬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질이 멸렬한 종교적인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과연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해지시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간절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지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깊이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신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유지 없이 아이 그래도 내가 석여 장로교를 몇 년을 다녔는데 설마 지옥에 가겠어? 의심의 여지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에게 파산 선고를 내린 자로 우리를 빚어서 주께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망했다라고 여기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위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비밀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 자신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믿는 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그 영혼은 아직 낮아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높아져 있는 마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주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면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깊이 아파하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실망하고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 대해 한없이 슬퍼하는 마음에 십자가는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선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깨어지고 상처입은 마음과 영혼을 지닌 죄인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의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병원 안에는 대부분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죄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만 그런 자들과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위대하고 사랑 많으신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그 일에 성실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실 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야 할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심각한 결핍을 나의 전적 무능과 타락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자인하고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반드시 그를 그렇게 무너지게 하고 가장 낮아지게 하시며 그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생애적으로 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것을 다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 당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제나 예수에 대한 갈망, 주가 없이는 결코 어떤 소망도 내 안에 없음을 알아. 언제나 십자가를 결연히 붙드는 그 마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깃든 은혜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감사와 기쁨과 영원한 소망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